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아주 이번 주간에 감기 몸살로 호되게 고생을 했는데 아직 완쾌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막 기침을 심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좀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는 73번째 시간,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지난주 서론에 이어서 1장에서 10장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사무엘하에 대한 서론으로 우리가 사무엘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을 나누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다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론부터 설명을 한다는 것은 사무엘서를 바라보는 안목을 여러분에게 나누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과 그런 각도와 그런 바른 길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살펴갈 때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만 듣고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주는 대로 마치 링게르 이렇게 뭐 한 방 맞고 가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 가서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지금 이 역사적인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 이제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 시내산까지 왔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냄을 받은 이 백성들이 그 이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의 땅에서 그 정체성 언약을 잇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법도와 규례를 소홀히 여기면서 살다가, 이게 뭐 350년, 400년 지나가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왕의 인간들이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왕을 요구하는 지경까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기회는 참 어떻게 보면 인류의 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다시 기회로 삼으시고자 그들이 원하는 왕을 직접 세워주십니다. 겸손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안타깝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이것을 이긴 것처럼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마음이 이뚤어진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다른, 받은 이 본분과 다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죽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살펴왔던 사무엘 상서까지의 얘기고, 그럼 이제 계속되는 사무엘 하는 이제 그런 와중에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어 또 세웠던 한 종이 있었죠.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의 구조는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살핀다고 그랬죠. 여기는 말하자면 다윗의 흥왕기,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뭐 사무엘 상서를 묵상하며 또 서론을 묵상하며 느꼈을 것인데, 다윗의 매력이 뭡니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거죠. 아,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이런 거. 뭔가 정말 사람이 어떻게 기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 위기, 이런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 그런 일이라든가 10대 시절에, 그리고 도망자 시절에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는 원수와 같은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 속에서도 반칙을 하지 않고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들, 이거는 참 우리가 배우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인지 자기와는 이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상황과 환경을 쉽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사울이 이제 죽었던 그 분명한 소식 우리가 사무엘 상 끝에서 봤는데 그 사무엘의 아 저 사울의 죽음을 보고 그걸 기회로 삼아서 출세를 하려고 했던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남의 위기, 남의 죽음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 사울왕과 다윗 사울왕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주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윗의 손에 끝장이 나는 얘기가 1장에 나옵니다. 2장에서는 또 비슷한 얘기인데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의 이제 시체를 수습해 줬던 그런 족속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라고 그랬죠. 이 야베스 족속이 사울의 그 죽음을 거두어 주니까 역시 다윗을 오해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다윗에게 슬쩍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걸 통해서 자기도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다윗의 원수 같은 사울을 이렇게 좋게 해줬기 때문에 이걸 고발함으로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의외로 다윗은 이 야베스 족속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돕고 싶다 이런 식으로 또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남이 당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뭐 그것을 다 짓누르고 뭐 싹을 착 자르는 이번이 기회다. 이번이 아니면 이 나라는 내 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비슷한 얘기가 4장에도 나오는데 이 사울 쪽에 이제 그 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 사울을 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왕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아들이라고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영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네레라는 사람이 죽축으로 해서 사울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아브네리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이스보셋을 섬기던 군장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그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자기들이 다윗에게 가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보셋을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을 죽이고 목을 따서 다윗에게 갔다가 거꾸로 당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뭡니까? 남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기회로 삼고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것을 절개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뭐 남의 위기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위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 타협하느니 죽겠다라는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에게 아말렉 출신 청년이나 또 야베스 족속을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고자질했던 어떤 사람들이나 또 이거 레갑과 바나 같이 왕을 죽여서라도 출세길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잔머리는 전혀 먹히지를 않죠. 그래서 요즘도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애들 고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교실 속에서도 저쪽에서 일진 애들이 애들을 왕따시키고 때리고 하는데도 그걸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참 이게 타협을 해야 되는지 맞서야 되는지 어려운 그런 시대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런 상황을 딱 보면 위기가 오고 내가 이제 당할 것 같고 그러면 급하고 또 이제 자기 마음에 또 내키지 않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늘 핑계와 변명을 대고 쉬운 길을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고 먼저 심고 그 씨가 죽고 자란 후에 그리고 여름을 거쳐 충분히 커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 법칙이 있는데 참 이런 이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은 정도를 거두려고 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순식간에 마술처럼 변화되는 그런 길들을 자꾸 찾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꾸준히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만나가는 삶이 아니라 무슨 뭐 신비한 집회가 있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서 어떻게든 한번 은사를 경험하면 나는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무에게나 막 고개 뭐 내밀고 뭐 안수 받고 뭐 그러다가 막 신만 귀신도 들고 이상한 일까지 막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려기 위해서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윗과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가치를 신념으로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니엘처럼 타협치 않는, 그러니까 절개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는 그분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존경하고 믿음의 모델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걷다 보면 박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박수 받지 못하고 돌이 날라오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묵묵히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술처럼 요술처럼 신비한 기적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풍토, 우리도 모르는 우리 교인들 안에 정서는 마치 그냥 우리 하나님은 슈퍼맨보다 뭐 대단하다 이런 걸 증거해야만이 그게 신앙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네가 하나님이라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그 길을 걷는 거,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 그런 예수님과 닮은 삶, 그게 바로 뭡니까?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위기를 피해가거나 쉽게 가려하지 않고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물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힘들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피할 길 내놓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길이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주목해서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장에는 이제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에서 전쟁이 오래 이제 벌어지면서 다윗이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상황을 보면 순식간에 이제 뭐 사울까지 죽었으니까 바로 다윗을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도 사울이 마지막 순종을 하는 그 순간이 됐든 아니면 불순종으로 죽게 됐든 그 순간까지 계속 시간을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순식간에 환경이나 사람을 변화시켜서 무슨 요술처럼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파격적인 인사조치를 통해서 사울을 잘라버리고 바로 다윗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이제 좋은 시작을 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면서 그 그릇을 계속 넓혀가시는 겁니다.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위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땅에서 살아가며 이 위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신비하게 변하게 해달라고 한다.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삼성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큰 회사를 축복으로 주신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삼성이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서 그저 맨날 복 달라 뭐 뭐 달라 뭐 달라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그 큰 경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한 사람을 하여금 시간을 투자시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넘어서 한 나라를 운영하고 열방을 다스리고 세계의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 뭐 여러 뭐 세계 대통령들 중에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것 자체가 부끄러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가 대통령으로서 뭐 회사의 회장으로 사장으로 뭔가를 해갈 때 뭔가 다르다 라는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거예요? 10대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10대 꿈을 꿨어요. 그리고 20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만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사람을 만들었고 그의 군대를 만들었고 나라를 다스릴 사람으로 준비됐습니다. 20대에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가 돼서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30대 드디어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30대가 돼서 유다지파의 왕이 된 그 10년, 15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그릇을 넓혀가는 그런 시간 흐른 후에도 하나님은 유다지파의 왕으로,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워놓고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더 흘러가게 하면서 계속 큰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확장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이 사울왕이 죽고 유다지파의 다윗과 이제 유다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이 11개 지파 사이의 경쟁과 다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힘이 없었고 그래서 아까 말한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사령관이 나라를 지탱해야 되는 핵심 인물로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측에는 이 군사령관으로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 이 인물은 이 다윗 측에서는 굉장히 정말 헌신을 했던 중요한 인물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헌신이 어땠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인물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다, 유다 지파를 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은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자기 생존에는 그렇게 어렵지만 강했고 힘 있는 사람을 잘 활용을 하고 같이 동행을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는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줍니다.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제거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나의 충성과 헌신이 과연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주신 사명에 대한 것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전부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추구하는 바일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부딪힘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다퉈요. 한 교회 안에서 한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데 한 공동체에서 같은 일을 하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든 이 교회 속에서도 그렇고 셀 속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이루어가기로 한 이 약속을 같은 방법으로 한 마음으로 잘 우리가 이루어가는가 이런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또 잘 분별해 보시면서 자신을 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장 2절에서 뭐 5절이나 또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보면 이제 다윗의 이제 가족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미 뭐 서론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 이런 기록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대단한 왕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일상행 속에서 어디에 구멍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다윗이 뭐 우리 지난번 나눈 것처럼 19명의 아내를 돕고 수많은 자녀를 돕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나온다고 그랬죠. 신명기 17장 17절 왕이 되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거예요? 3장에서는 이게 유다지파의 왕이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그랬을 때 아내와 자녀를 가진 얘기 6명의 아내와 자녀를 가진 얘기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됐을 때 가졌던 이 자녀들, 그러니까 아내들, 여자들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9명의 아내를 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면서도 말 그대로 그 위대함 속에 정말 대단한 배를 만들어 놓고 밑에 구멍을 뚫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뭐 왕이 여자를 많이 가진다, 돈 있는 사람이 많은 여자를 가진다, 이런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한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행하고 있는 유행대로 사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아, 쟤는 200명 가졌는데 저는 19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건 세상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비교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저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던데요. 저 목사가 인정하던데요. 저 종교가 인정하던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의 욕심, 욕정을 자극하는, 나도 욕심이 있고 쟤도 욕심이 있고 다 욕심이 있는데 은근히 그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일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대부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기도 해. 그러나 바닥에 금이 생긴 그릇에는 물을 아무리 채워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뉴스 속에서 나타나는, 보도되는 정말 정말 우리 앞선 시대 신앙을 책임지던 우리의 이 선배들을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많은 선배들이 지금 그냥 형편없이 이런 여자에 대한 구멍, 돈에 대한 구멍, 이것 때문에 전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 금이 간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작은 일에서부터 다른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편적으로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바세바 가늠 사건을 통해서 왕이 되고도 이제 어려운 인생을 사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인한 죄악을 근데 허용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경고를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네가 잘못했으니까 한번 죽어봐라, 고생해봐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고 싶은 분이고 책임져주고 싶은 분이신데, 하나님이 만든 그 우리의 인생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이미 쏟아낸 물, 쏟아져 버린 물은 그냥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시대의 문화다, 유행이다, 다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자꾸 용납한 욕심, 정욕을 키우고 또 키워서 결국은 뭔가 잘한 것 같은데 끝에 결국은 냄새가 나는. 근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건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작은 게 있다면 결국 죄인이요,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진 다윗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는 순종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는 사울왕도 그랬고 다윗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렇게 느끼고 또 똑같은 짓을 했고, 다윗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바세베 사건 이후에 다윗은 더 이상 아내를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늙었을 때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신하들이 나서서 나라에서 최고 이쁜 여자를 하나 뽑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뽑아서 다윗의 품에 안겨주게 되는데,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을 하지 않아요. 그 압살론 때, 이 압살론 반역 사건 때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후궁 10명은 아마도 바세바 사건 이전에 이미 얻었던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으로 시편 51편의 그 이 시가 나온 건데, 거기 보면 뼈저린 회개를 하거든요. 정말 뼈저린 회개를 해요. 근데 그렇게 뼈저린 회개를 하고 또 그 짓을 했다, 후궁을 얻었다, 이거는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다윗에게는 죄에 빠진 함정에서 나오는 회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스스로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현실을 잘 보세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벌어진 이 현실을 수습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윗이 욕정에 빠져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결과가 결국 자녀들 세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남이 동생,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 아무튼 이런 삶들이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이런 일들을 자기 죽을 때까지 평생 자기 눈으로 보면서 아픔으로 가지고 살았어야 됐습니다.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달라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 이제 4장까지 얘기고, 5장은 다윗이 전체 이제 이스라엘 그 열두 지파의 왕이 되는 얘기입니다.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7년 6개월을 통치하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33년을 더 통치하니까 전체 이제 40년을 통치하는 셈이긴 해요. 그런 이제 통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때, 그때도 그랬고, 이 이제 한 번도 빼앗지 못했던 그 이 가나안 땅의 그 여러 군대 장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본거지인 그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한 번도 뺏은 적이 없어요. 뺏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성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성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셋의 세력까지 다 꺾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5장의 얘기에 나옵니다. 자, 6장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이제 다윗의 열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 내용을 또 보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알지 못하고 열심만 있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정확한 뜻,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게 정말 이게 천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쨌든 뭐 새로운 뭐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새로운 세단을 딱 뽑아가지고서 거기에 딱 이제 가지고 올라오고 그냥 딱 싣고 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잘못해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뭐 옛날에는 포장도로가 아니었을 테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순발력 있게 딱 그걸 잡았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으쌰 하면서 딱 잡았는데, 근데 웃사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이것도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4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메어서 운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고핫자손만. 법궤를 운반할 때는 그것을 완전히 싸서 궤고리에 꿰서 운반하라고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열심과 열정은 있고 웃사도 그런 것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잘 몰라서 그렇게 생겨버린 일이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열심 있는 분들, 같이 애써주는 분들 참 많아요. 감사하긴 한데 때로는 전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 자꾸 좀 이게 쉬운 길이나 빠른 길이나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 다투기도 힘들고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죽을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예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위험 25,000볼트 전기 통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표시가 있는데 그걸 잡으면 죽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관련된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사람이 죽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아,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쉬운 거지.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생명체가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유지를 가진 존재가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로봇으로 살겠다. 프로그램된 존재로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버릇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버릇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게 자꾸 이 충고를 해줄 때도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버릇이 뭐예요? 대충 듣는 거예요, 대충.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큰일 나면 그때서야 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25,000번 얘기했는데, 그것도 소홀히 듣고 있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부모를 탓하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기에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나누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은 늘 귀뚱으로 듣다가 묵상은 시간 남으면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남아도 늘 미뤄요. 페이스북 보고 뭐 이거 보고 영화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그리고 이제 거의 졸음이 꽉 찰 때 성경 피고 그냥 꽉 하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니 저게 힘들다니 이렇게 되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웃사와 같은 인생이 된다고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성경을 연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황을 바르게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서 고아 자손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주일 강단 말씀을 듣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또 셀로 모여서 같이 나누고 하면서 바른 것을 알아가고자 하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열심을 내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바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무조건 열심히 막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의도를 알고 난 다음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과 일의 의도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느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이든 그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더 어떻게 돼요? 유용하게 시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비록 어저께 교회를, 어저께는 아니겠죠. 얼마 전에 교회에 왔지만 이 의도를 알고 모든 사역의 이유를 알면 똑같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10년 있는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 온 지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그렇게 온 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뜻과 의도와 이 목적,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걸 알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의도들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듯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방법도 왜 저렇게 할까? 예배는 왜 이렇게 드릴까?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의도를 알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또 하나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셀 모임에 모일 때가 되든 아니면 유초등부 교사가 되든 아니면 중고등부 교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우리가 다 같은 일을 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을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남는 시간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싹 까먹고 여기 놀러 다니고 저기 놀러 다니고 그런 건 좀 자제하시고 미리 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좀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서 셀로 모이고 어느 모임으로 모이든 간에 모이게 되면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에 늘 빠져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성경을 찾고 나눈 것들을 가지고 나누자고 하는데 전혀 준비 안 해오고 있다가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하면서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얘기만 그러니까 넋두리만 하다가 끝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전부 그것만 돼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도 드러나고 아픈 모습이 왜 그런지도 알게 되는 진단이 가능한데 그런 게 없으면 넋두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무조건 열심, 무조건 봉사 이거 이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가, 왜 이것을 하는가 이것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장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코람데오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뺏고 성도 뺏고 이래가지고서 자기는 이제 좋은 이 궁전에 거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궤는 그냥 텐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장막 속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다윗이 볼 때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재를 그는 마음으로 믿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사람은 뭐 법궤가 밖에 있든 뒤에 있든 뒤집어 있든 옆으로 있든 그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그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할 것 같았으면 벌써 성전을 지으라고 했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고 감동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비록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복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감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늘 달라고 하고 당연한 듯이 달라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나름대로 뭐 용돈도 모아서 거꾸로 작은 선물도 하고 이럴 때 뭐 종종 말하지만 여기 아버지 날 어머니 날 그러면 뭐 1불짜리 2불짜리 갖고 오라고 그래. 여기 조그만 애들 보면 가보면 그거 1불 내고 무슨 선물 같은 거 주는데 뭐 예전에 우리 아들도 뭘 갖고 왔는데 무슨 스킨이야. 어느 상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발랐는데 막 온몸이 다 따끔따끔 할 정도로 막. 그런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따끔따끔한데 희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커서 그래도 야 이걸 갖고 오는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배워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는 어떤 인간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느낀 이 기쁨과 이 고마움과 이런 눈물과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성적인 분이시고 하나님도 아마 슬픈 드라마를 보시면 우실 거예요. 연세도 많으시니까. 뭐, 이쯤은 40대 넘어가면 다들 이게 호르몬이 많이 나서 그런다고 하니까.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주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이 생각해주는 그런 작은 마음에 감격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느끼는 풍성한 감정, 예리한 이성, 그 어떤 것을 일구어야 되는 이 의지, 이게 하나님 닮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노하는 하나님이 나와요. 가증한 감정을 느끼는 하나님도 나와요. 심한 질투를 하는 하나님도 나와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도 나와요.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나와요. 위로하는 하나님, 책망하는 하나님, 사람에게 막 호소하는 하나님까지 나와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약속하시고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랬어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의 자녀 이렇게 만들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언약이 튀어나왔어요. 똑같이 상황이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다윗 자신에 대한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 됐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거다. 근데 다윗은 죽지 않아요. 근데 이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보좌가, 그리스도의 그 위가 이 약속 속에서 이어져 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옮김을 당하거나 해함을 당하지 않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까지 연결되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언약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만 이렇게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축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감동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맺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영원하고 견고한 위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너를 봤더니 네 자녀가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없어. 내가 너의 왕권을 지켜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거룩한 사명에 맞는 합당한 자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그냥 내가 대충 넘어갈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약속에 맞게 네 자녀들을 만들어갈게. 아주 비장한 각오인 거예요. 내가 바로 그의 아버지가 돼서 그를 내 아들로 키워주겠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그에게 엄한 벌을 주어서 마치 제 자식에게 매를 들고 채찍으로 치는 그 부모와 같이 나도 그를 아들처럼 때리고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각오하셔야 돼요. 맨날 뭐 용서받고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각오를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길을 가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오르는 범죄면 오른을 뽑아서라도, 오른손 잘못하면 오른손 잘라서라도 내가 널 데리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결단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이런 꿈을 꾸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보겠지만 솔로몬이 처음엔 겸손케 올라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이상해지거든요. 그 마음과 태도가 없으면 그 약속이 그럼 무효냐? 무효냐? 무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가 누리지 못하는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확고하기 때문에 절대로 뭐 쉽고 빠른 길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길은 절대 없고, 또한 그 백성들이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걸 그냥 눈뜨고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더더욱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더 강한 매를 드셔서라도 나중에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확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아예 이 지구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하셔서라도 뭐라는 거예요? 없애고 약속을 파괴한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지켜서 사람을 사람답게 세우기 위한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곳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 교리에서 한번 택한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주신다. 이 말은 분명히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한 결단이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지만 인간의 입장을 잘 보세요. 사울처럼, 사울 왕처럼, 가롯 유다처럼 끝까지 자기 욕심을 따라 걷는 그런 길을 고집하는 경우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과 약속의 자리,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살펴오면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일관적인 메시지고,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할 때도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열천의 비유를 얘기하셔서 뭐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다윗처럼 비록 부족하고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뭘 하나님을 배려하게 했습니까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 부족함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위해서 두랩돈 내게 있는 전부를 꺼내는 그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부자가 집에 수십억이 있는데 뭐 5천만 원 갖고 온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거 이 5불 하면 햄버거도 못 먹고 오늘 굶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마시고 뭐 하나님 앞에서 뭐 견주도록 내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저는 7장의 예라고 봅니다. 자, 8장에서 이제 마지막 10장은 계속해서 이제 강성해지는 다윗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다윗이 가진 코람드의 신앙 이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신념을 가지고 절개를 지키는 이 삶의 태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태도가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자꾸 승승장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뭐 기도해서 기도를 잘하면 축복받고 아니면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이 돼서 그렇게 해서 그런 가치관이 생기면 그 가치관과 그 태도 속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을 때 모든 전쟁에서 이겨도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지 않았고 항상 백성들에게 공평했고 공의로운 선정을 베풀었고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가장 먼저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가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지금 뭐 각 나라마다 뭐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전부 뭐 법인이 뭐니 뭐 정치가들이 떠들어대고 있는데 사실은 어때요? 전부 자기 배불리려고 하는 악어의 눈물들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진짜 그런 눈물을 그런 삶을 살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9장을 보면 사울의 집안의 혈족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지어 찾아갑니다. 그렇게 원수처럼 살았던 그 사람의 집안을 찾아서 그 무비보셋이란 또 그 사울이 죽었을 때 도망가다가 그냥 유머가 놓쳐가지고서 불구자가 됐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식탁에 왕자처럼 먹이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산 게 바로 다윗. 이런 태도가 그의 축복을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태도를 지금 이 젊은 나이대로부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15세부터 시작했다면 10대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정말 30대쯤 되면 나의 이 축복스러운 태도가 정말 복의 복을 부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장에서도 위기가 오히려 그래서 기회가 돼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다윗의 영토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변 국가들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막 전쟁을 걸어오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가나안 전쟁 때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불안해가지고서 막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에서 올라와서 바다닥 깨져서 한꺼번에 끝났고 북쪽에서도 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봤다가 한 번에 끝났어요. 뭐 일일이 찾아가면서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는데 주변이 막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쫓아와가지고 저 남쪽 에돔에서도 와가지고 난리를 피다가 죽죠. 북쪽에서는 아람, 소바, 하마세 이르기까지 다윗에서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의 영토를 원래 약속한 정말 약속했던 거를 다윗 때 가졌어요. 저 영토의 저 크기가 원래 하나님이 처음 가나안 들어갈 때 약속했던 영토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놓고 준비한 모든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실제로 다윗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 화면으로 보는 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분배됐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는 그대로였어요. 근데 통치 영역은 굉장히 넓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덕을 끼치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대로 그가 태도로 무장되고 삶으로 무장될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려 하지 않아도 오히려 북쪽 아람 지역에서 먼저 전쟁을 걸어와서 더 영역이 확대되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의 원래 지금 영토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같아요. 지금 시리아를 비롯해서 요르단 지역, 레바논, 더 나아가 이집트 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영역이었죠. 자, 이런 얘기가 1장에서 10장까지 얘기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축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뭐였습니까? 그는 코남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을, 신념을 가지고 절개를 지키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신념, 말씀과 법도의 그 가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삶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 요즘 세상이 유행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성신학이 뭐 동성신학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막 뭐 바꾸고 뭐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가치를 그대로 심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 살아간 거예요. 또 열심히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른 방향, 하나님의 의도를 확인하고 살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축복된 사람을 살았습니다. 위기에 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했어요? 짓밟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의 위기를 이용해서 출세하는 사람들의 그 입바른 소리에 속지 않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델이 됐습니다. 또 하나 뭐였어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뭘 많아서가 아니라 주머니 오불 맥도날드 한 먹을 거 하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대충 지키고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능하면 온전히 바르게 다 지키고자 자기가 잘못됐을 땐 자기를 고쳐서라도 그 법궤를 바르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축복을 누리며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인생을 산 삶의 태도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 곳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땅 속에 빛이 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